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께 함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들레이드에 계실 수도 있고 다른 주에 계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설교가 오늘 전해지고 오늘 설교가 지난주에 전해졌어야 하는데 제가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설교가 우리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크게 말씀이 울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악함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면에서 힘겨운 싸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특히 우리에게는 악의적이거나 끔찍하게 불평등한 고통이 놀라울 정도로 비이성적이고 불공평하게 발생하는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행하여 온 삶의 행적에 비해서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커 보이기라도 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이해하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제가 어디선가 발견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D.A. 칼슨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가 그의 욕기에 관한 설교에서 인용한 그런 예화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는 중남미 국가에서 몇 년 동안 풍성한 사역을 한 선교사로 일했던 여성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여선교사님은 몇 년 동안 알고 지냈던 한 신학교 졸업생과 결혼하고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이 남자는 그 여자분과 함께 선교지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선교사님이 자신이 아마도 괴물과 결혼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전까지는 결혼한 지 몇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 남자는 경건한 언어로 자신을 숨기고 있었지만 심리적으로는 잔인한 사람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남자는 공개적으로는 종교적인 채통의 거치례를 유지하고 있던 불안정한 작은 사내였지만 은밀한 자신의 집 안에서는 그의 아내가 말하고 지지하는 모든 것을 무자비하게 멸시하며 살았습니다. 선교위원회는 꽤 빨리 이것을 알아챘고 그들의 파송을 거절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고 학대는 악화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친구들과 그리고 상담사와 대화를 해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단순히 남편의 편에 서서 그녀에게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여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고 그녀 자신도 두 자녀에게 잔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했으며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왜 많은 일을 겪었습니까? 그녀는 단순히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실수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의심의 여지 없이 진심이었습니다. 물론 그녀의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든 어떤 짓을 했든 그녀가 여전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여자에게 말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도 이런 정도는 알고 있었고 자신이 제대로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종류의 비난들은 이 여자가 하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여자의 죄책감만을 더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욥기는 실제로 이 여자분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욥은 완벽하고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악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조차 욥을 인정하셨고 사탄도 욥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왔고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고통과 시련이 항상 죄와 잘못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단순한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의 진심어린 말이 그를 위로하기에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욥을 부당하게 비난했습니다. 욥기는 여러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이러한 다른 방식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모든 사람들은 이 책이 하나님의 뜻하심, 악과 고통의 주제, 우리 대부분이 비합리적인 악 또는 일관성 없는 고통과 같은 주제들에 대한 특별한 가르침들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해될 수 없는 악과 고통의 문제들은 그저 그럴싸하게 들려지는 말로만은 잘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워온 성경의 여러 교훈들을 모아 이해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에 적용해 보려고 하면 잘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욥이 겪은 육체적 고통은 너무나 컸을 뿐 아니라 그가 겪는 일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이해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들이기에 욥을 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세상을 이해하기 힘들게 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고통 외에도 그로 하여금 혼란과 혼동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 한 번의 설교가 인간의 고통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가 모든 고통과 시련을 이해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욥기를 바탕으로 이 큰 주제에 대한 작은 부분들을 나눌 것입니다. 저는 이 욥기에서 몇 주 동안 더 많은 설교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즉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들이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험의 의미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미리암 웹스터의 영어 사전이 이 단어에 대한 좋은 정의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은 첫 번째로 개인이나 집단의 기술, 지식, 지능, 역량 또는 적합도를 측정하기 위한 어떤 것, 예를 들어서 일련의 질문이나 연습으로 정의됩니다. 두 번째로 물질 또는 성분을 식별하거나 특성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 반응 또는 시약을 말합니다. 또한 중대한 검사나 관찰 또는 평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가의 근거로 정의되기도 합니다. 특히 시험은 영어 단어로 트라이얼이란 시험 또는 시련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조건이나 작업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계적 가설에 대한 실험을 증명 또는 반증하거나 수락 또는 거부하는 그런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시험이라는 단어의 정의에 따르면 시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나게 해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험은 성숙함과 인격을 측정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는 말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며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 다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됩니다. 시험하고 시험을 받을 때는 비교하고 측정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함은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기준과 비교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가장 주목할 만한 기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의로우심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에 비교되어 죄가 있음이 입증됩니다. 그러므로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바로 이렇게 진술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시험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시험을 안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실수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백성의 마음을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불리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마시기에 적합한 물이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대신해서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기서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는 이 뒷부분에 영어 성경에는 proof라는 단어가 뜨였는데 이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그런 생명의 위기였고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그들이 영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비축해놓은 식량이 다 떨어져서 이집트를 떠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들이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것들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들이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지 이 어려운 환경에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생활 상태는 그들에게 시험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분 백성에게 나타나셨을 때 발생한 많은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보았고 출애굽기 20장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려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들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이 무서운 경험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또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지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일어난 모든 사건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신명기 8장 2절을 함께 펴서 읽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련과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아멘. 광야에서의 삶은 도전의 연속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해를 입히거나 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상황에서 그분을 믿는 것을 증명하고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시지 못하는 것이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진실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진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나눌 때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우리가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예배와 그런 교제의 삶 가운데 이것이 바로 그 시험을 당하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실제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인지가 이런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런 호프처치에서도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함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시험하십니다. 가장 큰 유익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게 되도록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영광은 오직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거쳤을 때만 주어집니다. 고난과 시련의 시기에 인내가 작용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으며 이 믿음은 시련 또는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성공적으로 이겨내면 우리의 믿음은 인내심을 낳고 이 인내심은 계속해서 작용하고 성장하며 더 강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러한 시험이 실패한다면 우리의 인내심은 더 떨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분노와 화를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성격과 영적인 삶은 이러한 인내심을 통해서 완벽해지고 완전해지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희생시키라고 명하시며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해를 당하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로 부모님을 어렵게 하는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바로 희생시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삭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정말로 아브라함은 필요한 경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음에서 일으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가족이 그에게 절을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을 20년 동안 노예와 죄수로 살게 하면서 그를 시험했습니다. 요셉은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가장 고귀한 방식으로 말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하나님을 궁극적인 심판자로 그가 당하는 시험이 그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방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욥은 금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었고 금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욥의 고통은 실로 우리 마음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욥기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욥과 특히 욥이 당한 그런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시험하신다는 동일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사실 욥기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강하게 하도록 돕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시험과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며 이러한 예들은 욥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건강과 부를 잃는 것, 가족과 친구를 잃는 것, 심지어는 죽음 자체를 포함합니다. 무엇보다도 욥의 고난은 우리와 욥 자신에게 확성기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의 고통에 대해서 배울 때 욥의 의로운 성품에 대해서부터 놀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인과응보의 개념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은 벌을 받아야 하고 선행은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욥이 의인이라고 말했을 때 욥은 고통을 당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통은 이러한 범주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욥의 어떠한 특정한 결점을 가지고서 그것이 그가 당한 고통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여러분이 이 구절을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성격을 특성을 관찰해 보십시오. 욥은 완전하고 흠이 없었으며 주를 두려워했으며 악을 피했습니다. 욥은 완벽하거나 흠이 없이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울고든 사람으로 왜곡되거나 뒤틀리지 않았습니다. 욥의 성품은 하나님의 영적, 도덕적 기준에 일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욥은 주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것은 욥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욥은 바로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하고 계획한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입니다. 욥은 한마디로 경건하고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욥기 1장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이렇게 자신의 영적 여정을 따르라고 자녀들을 격려함으로써 영적으로 건강하도록 양육했습니다. 부모로서 가장 어려운 성경적 도전은 집에 안팎에서 신앙생활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로 하려금 부모님의 신앙과 종교로부터 떠나도록 부추기는 가장 해로운 요인 중 하나는 부모가 집 밖으로 말하고 하는 것을 집안에서는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아들들이 잔치를 베풀고 그들의 누이들을 초대하자 그는 그들을 성결하게 하였고 그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가장 놀랄 만한 것은 하나님 자신께서도 욥의 경건함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 하신 말씀을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관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사탄에게 욥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진실하지 않으시거나 주권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그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욥의 진실함과 훌륭한 자격에 대한 놀라운 증거입니다. 이 두 가지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증언하시고 욥이 그의 종이라고 부르신 것은 정말 훌륭하고 진실한 욥의 자격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요점은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가 바르며 순결한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세대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과응보의 논리가 옳다면 그의 세대의 모든 남자들과 여자들은 욥의 차례가 오기 전에 이미 고통을 겪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두가 그를 조롱하였습니다. 욥이 고통을 겪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내적, 영적인 진실함과 경건함은 세상뿐만 아니라 동료 신자들에게조차 보이지 않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은 선악을 판단하기 위한 자체적인 규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욥의 고통을 숨겨진 욥의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을 불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상은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들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사람들조차도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 고통받는 욥을 훈육하기 위해 하나님에 대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을 적용해 보았지만 결국 그에게 가혹한 정죄만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의 진실함을 보지 못하거나 알지 못할 때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동안에 오해를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세상이 바로 욥의 숨겨진 죄에 대해서 비난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위로를 얻지 못하며 우리를 공감하는 하나의 영혼조차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그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둘째로 욥의 고통은 특히 욥기의 첫 두 장에서 평화, 정의, 공정함 또는 번영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3절을 읽을 때 우리는 욥의 올곧고 경건한 성품으로 인해 그가 많은 자녀와 큰 부를 포함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보면 바로 욥의 어떤 성품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할 정도로 명성을 잘 쌓은 사람입니다. 그는 존경받았고 그의 경건함이 많은 친구들을 끌어들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욥이 왜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의 고통은 무의미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죄를 억제하고 경건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개인과 사회는 번영하는 반면에 경건을 억제하고 죄를 조장하는 개인과 사회는 불가피하게 빈곤하게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죄에게 종이 되며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방종하는 부도덕함으로서가 아니라 경건함만이 참된 자유와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죄를 억제하는 일을 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불경건함은 모든 형태, 특히 세속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같은 것을 통하여 무신론을 장려하도록 개인과 사회를 악화시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비참함이라는 후유증으로 남겨둡니다. 그러나 이 일반적이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은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욥기에서 모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질병과 고통에 의해 몸뿐만 아니라 가장 의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에 의해 영혼까지 완전히 망가진 한 사람을 이 책에서 발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왜 그 욥이 고통을 당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욥이 견뎌야 했던 고통과 시련의 심각성은 우리가 가지게 되는 감정들을 극단으로 치닫게 합니다. 그의 가장 진실한 세 친구가 와서 그를 위로할 때 그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이 욥을 보았을 때 이것은 그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욥과 함께 7일 동안 땅에 앉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욥의 슬픔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함께 욥기에서 그의 고통과 시련의 종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른 설교에서 더욱더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바로 욥기에서 욥이 담당해야 했던 이 고통과 시련의 종류입니다. 우리는 모든 욥의 문제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에 의해 선동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시작을 해야 하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으니 함께 여러분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들으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이 구절로부터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들을 위해 모든 해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왜? 라는 많은 질문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욥은 왜 자신이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러한 영적인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모두 해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 부분의 중요한 구절을 그런 교훈을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욥은 그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가 선하기 때문에 시험을 받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선한 사람들이 이러한 실험과 시험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선한 사람은 받아서는 그런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욥이 선하기 때문에 시험을 받은 것을 몰랐습니다. 심지어 욥의 경건한 세 명의 친구들도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내린 유일한 결론은 욥이 처한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욥 자신이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욥을 책망했으며 그의 잘못을 뉘우치라고 간청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욥을 변호하셨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주된 이유들을 알 만큼 영리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왜 영적으로 나아가는지도 잘 알고 있을 만큼 영리합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1절은 이 문제들을 명확하게 합니다. 9절에서 11절은 욥의 진실함에 대해서 사탄이 주장한 부분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 욥을 보호하시고 그의 소유물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탄이 말합니다. 11절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우리의 말로 생각해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가 많은 것을 갖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탄이 주장합니다. 인간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숨겨졌지만 결정적인 이유를 제기합니다. 사탄은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라고 9절에서 하나님께 수사학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정말 매우 심각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탄은 10절에서 그가 이해한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욥과 그의 집안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울타리를 쌓아두셨고 욥의 일을 축복하시고 재산을 늘려주셨습니다. 사탄은 11절에서 욥의 실제 성품을 밝히기에 반격을 가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 욥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이 욥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읽어봤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탄의 이 말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의 반응이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여러분께 허락된 모든 것을 제거하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 것입니까? 사탄의 말이 맞다면 욥의 믿음과 신앙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와 그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의 뿔을 증가시키는 하나님의 도덕적 의무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과 번영은 하나님의 관계의 깊이와 강도를 측정하는 그런 측정기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사라진다면 여러분의 반응이 무엇이 될 것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가족들조차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데 저의 가족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욥에 대해서 가져왔던 그러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욥의 그것이 거짓임을 증명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사탄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욥의 아내는 더 이상 고통의 짐을 견디지 못하고 모든 문제의 주범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욥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헛되고 어리석은 신뢰와 믿음을 탓했습니다. 욥은 제정신이 아니거나 비현실적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당신의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소유가 다 사라졌습니다. 당신을 보십시오. 당신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떻게 고통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욥의 아내가 말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욥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게 되는 몇 가지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의 아내는 분명히 의인은 보상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고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공정하시다면 욥은 고통을 겪으면 안 되었으나 그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더 이상 욥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정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세워놓은 하나님에 관한 종교는 바로 이 점을 주장합니다. 여러분과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소유를 보호하고 여러분의 사업에 축복을 하고 여러분의 부를 증가시키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가 만약에 배신당한다면 하나님을 저주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세워놓은 하나님에 관한 종교입니다. 사탄은 욥기 1장 11절에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의 아내는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알 수 없고 불합리한 시련과 고통에 반응할 때 두 집단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욥과 그의 아내입니다. 이것은 신자의 커뮤니티에서도 발견되는 신자의 커뮤니티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집단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욥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욥의 아내와 같다는 그러한 것들을 압니다. 한 집단은 사탄의 음모에 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반면 다른 집단은 패배를 경험하여 주님께 무례할 정도로 절망에 있기도 합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흔들리고 영적인 안정은 상실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걷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자주 제자들과 신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죽음, 질병, 시험, 혼란, 위험, 필요한 것들의 부족함으로 인해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믿음의 부족을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축소하시지 않았지만 신자들의 삶에 대한 믿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사역에 통해서 실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너무나도 많은 짐을 겪는다고 그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제와 이러한 사역 가운데서 손을 떼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욥도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번영신학 운동과 이와 같은 부류의 가르침에 대해 의식적, 무식 혹은 무의식적으로 체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건강하고 수입이 안정적이며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때는 모든 좋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과 기대에 어긋나고 불리한 일이 발생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문제들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비난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영적 전투에 처해했다는 사실과 그들의 선함이 사탄, 즉 악한 영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역경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사탄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싫어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한 가장 성공적인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비참하게 하셨다고 사람들을 확신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백성들을 다루시는 일은 독단적이십니다. 이것이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는 방식입니다. 욥기를 보면 바로 사탄이 모든 비참함과 어려움을 가져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탄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 했다고 믿게 했습니다. 신자들은 삶 속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힘든 일들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욥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지만 그러나 욥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가져다 준 매우 괴로운 일련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마치 믿음의 사람이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정신 이상의 삶이나 불합리한 그러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욥은 울부짖었고 심지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던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논쟁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가 잃은 모든 것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가 있으며 이러한 시험조차도 사탄이 제공합니다. 우리는 고통과 시련의 원인에 대해 이유를 물을 수도 있으며 그것들의 알 수 없고 불합리한 성질에 대해서 놀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하고 왜 우리가 울어야 하는가 라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논리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이해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알아야 할 궁극적인 답은 고통과 시련은 추론과 이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주님께 절대적으로 맡김으로써 극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알 수 없는 시련에 대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계심을 압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해야 할까, 우리 어떤 것을 해야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마음속에서 울부짖으며 힘든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욥의 아내는 사탄에게 당했습니다. 저는 몇 주 후에 욥기의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고통과 시련의 시기에 믿고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욥이 한 일입니다. 욥의 아내처럼 되지 마십시오. 욥의 예를 우리가 함께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을 신뢰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